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승자로 선언한다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발언 가운데 가장 승복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3일 대선에서 주별로 선출한 선거인단은 다음 14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일주일 동안 600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600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와 비교해서는 여행자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수감사절 전날 약 260만 2,631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넘어서며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규 확진자 583명이 발생해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도 569건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29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도쿄도에 오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57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도쿄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1일 최다 기록은 지난 21일 539명이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이것은 나의 권리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회도 브라질 국민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620만 4천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미국과 인도 다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지난 7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콩에서 경찰서에 계란을 던진 남성에게 징역 21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어제 지난해 6월 경찰서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폰호추 씨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란은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지만 경찰서에 이런 물건을 던짐으로써 공권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홍콩 사법부가 중국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내린 최근 판결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말 논란 끝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 건수가 많아지고 형량 강화에 대한 압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군 당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무장 민간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 특수부대원 13명에 대해 강제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호주 육군 지휘부는 오늘 현역 특수부대원 13명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비무장 민간인 살해 의혹과 관련 강제 전역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군 당국은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전현직 호주 특수부대원들에 의한 민간인과 포로 살해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전현직 특수부대원 25명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23차례에 걸쳐 39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군당국은 이번에 강제 전역 명령을 받은 현역 대원 13명은 보고서에 언급된 전현직 대원들과는 별개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해외 공관에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자극적인 대응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이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데 대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을 더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도 늘릴 것을 유엔에 제안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해외 공관에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자극적인 대응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 내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 노동신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도도 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선거 결과 확정된 이후에 한 10일 이내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북한 내부에 보도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은 북한이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식의 최고 지도자 간 결정에 의존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화파가 포진한 대미 외교 라인을 교체하지 않는 점을 들어 남북 대화보다는 미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신포조선서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동향은 있으나 이것이 도발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내년 1월 초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8차 당대회를 방역 문제 등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신행정부에 대해 군사적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 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고 이에 앞서 지난 8월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물자 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자체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진 탓에 감정적인 과잉 대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이제 거물 환전상에 돌린 거죠. 그래서 환율 폭락 책임을 거물 환전상 처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뭐 고기 잡는 거 금지시키고 뭐 염전도 금지시킨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초 해산과 나산, 남포 등 외화 물품 반입이 확인된 해상을 봉쇄 조치했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 역시 봉쇄하는 등 통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중 교육과 관련해선 올 들어 10월까지 교역 규모가 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 신경제센터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내 외화 부족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 무역 규모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도 있었고 관광 수입도 있었고 그나마 그래도 지탱해졌는데 파견 노동자 철수하고 올해는 더구나 관광도 또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북제재 5년 시점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화가 바닥을 거의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은 또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 중단으로 북한 내 설탕과 조미료 등 식료품 값이 4배로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연초 1kg에 6,000원대였던 설탕은 27,800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원자재 설비 도입 중단의 여파로 산업 가동률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면서 제재, 코로나, 수혜라는 삼중고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과 용어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북한 당국의 편집증이 심하다면서 중국이 주기로 한 쌀 11만 톤이 대련항에 있는데 북한으로 반입을 안 하고 있다더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한국 내 제약회사의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으나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제기된 평양의대 간부 총살 처형설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평양의대 간부가 입시 비리, 기숙사 신청 주민 강제 모금, 매관 매직 등 이유로 직위 해제되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데 대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거대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를 견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국방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수김 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이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순방이 미국 대선 직후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된 이후 그리고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을 매우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는 겁니다. 수김 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지만 이들 두 나라는 중국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을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과의 3자관계를 강화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은 일본, 한국과의 협력에 다시 힘을 불어넣고 각각의 양자 관계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보이는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일본과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협력국으로 두 나라 사이에 투자와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과 좋은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최근 아태 지역 최대 경제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출범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왕이 부장의 방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RCEP 경제협정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RCEP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또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특정 국가들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 정부의 공개적 발언뿐 아니라 해당 국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설정 차원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과 회담과 오찬을 잇따라 가지면서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한반도 정세를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시작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계속 지지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한국 정부가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라인이 구축되기까지 한반도 긴장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완비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을 못 견디고 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얻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협력을 빌어서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이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중국도 이 같은 역할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조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북핵 문제는 미중 두 나라 모두 협력 분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하고 향후에 일정 부분은 또 협력도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또 갈등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이제 북한이 빌미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그 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변수를 좀 제거해 놓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훨씬 좋은 거죠.
조성렬 박사도 미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은 자칫 미중 패권 다툼의 전선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나빠지면은 상당히 이제 그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이걸 통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전선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국제적 고립을 피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펴야 할 동기가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 박사는 상호 의존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에 구체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주문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그러나 중국이 북핵 협상은 물론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할 만큼의 영향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도 자력갱생 이야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북중 교역도 차단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전환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다만 어제 왕이가 이야기한 거는 한중 간 협력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이야기했고 또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평가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센터장은 중국은 비핵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도 중국 등과의 거대 패권 경쟁 셈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이 향후 방위 셈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4일 외교안보 분야 요직 인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적대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안보 셈법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부 접근법에서는 한정된 예산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내년 예산과 패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 예산 배정 사이에 저울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26일 VOA에 내년도 국방 예산 실질 증가율은 0%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도전들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fense budgets are likely to remain flat and therefore there's going to be challenges.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직접 관여한 로즈 전 차관보는 특히 핵 억지력 현대화 계획과 재래식 전력 재편, 우주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예산 배정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는 견실한 심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내년 회계 연도 예산으로 약 7조 16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튜 도노반 미 국방부 인사준비태세 담당 차관은 지난 4월 향후 5년간 실질 증가율이 0%로 유지되더라도 만족할 것이라며 군 현대화 계획의 차질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최근 내년도 국방 예산 확정을 위한 국방수권법안 분안 조정에 나선 가운데 세부 내역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렌 로드 국방부 획득 지속 담당 차관은 지난 9월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하원이 의결한 예산은 당장 개량형 저위력 핵폭탄인 B-61-12와 장거리 원격 핵순항미사일에 적용될 W-80-4 핵탄두 조달 일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특히 저위력 핵폭탄이 미국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광범위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로서 억지력 유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reate a danger of the United States thinking that it could use nuclear weapons.
총력적인 이 아닌 국지전에서의 저위력 핵폭탄 투사 선택지는 대통령에게 실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민주당의 전통적 핵 억지력 셈법에 대한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B-61-12, W-80-4, 차세대 핵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구체적 예산 내역에 따라서는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B-61 현대화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립됐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깊은 지하 속 갱도를 타격하기 위한 저위력 핵폭탄의 제한된 억지 효과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f the B-61 was to develop a to have on hand in case it was necessary a low yield weapon that could be used against particular targets, including targets in North Korea.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민주당 주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신형 저위력 핵폭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며 W-80-4나 차세대 핵 탑재 해상 순항 미사일 개발 예산에 대폭 삭감 또는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전면전 발생 시 핵 운반 체계 삼축 중 선제 타격으로부터 가장 생존성이 큰 잠수함의 저위력 핵폭탄 투사는 위치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의 핵무기 보복, 이른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상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내 사회정책에 전용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최적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If the Senate remains Republican, then President, Vice President, or President-elect Biden will be moderated in his decision-making by a Republican Senat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결정은 중도적 선택을 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다시 헌신해야 할 때라며 국민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6일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미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 CNN 방송 기고문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식탁에 빈 의자가 생길 것이라며 그것은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외국에 있는 부모, 옆 동네에 사는 동생의 것일 수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시대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내년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다가올 희망을 간직하기 바란다면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에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과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We fought nearly a year-long battle with a virus that has devastated this nation. It's brought us pain and loss and frustration.
우리는 서로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 노력을 배가하고 싸울 의지를 재확인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국민들이 길고 어려운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미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도 알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첫 추수감사절을 자신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수주간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가 1,283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 역시 26만 2,800여 명으로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다음 달 10일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알렉세이자 미 보건후생부 장관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다음 달 10일 이후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10일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제약회사인 파이자가 개발한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럽도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은 파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2월 말 이전에 유럽인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국 옥스퍼드대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26일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했다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승인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영국과 유럽에서는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 북한도 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겨울이 시작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와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올해 말까지 지속될 80일 전투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 이번 주 서울에서 17차 총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악화한 북한 인권 문제와 외국인 납북자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연맹의 회장인 하태경 한국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6일 BOA에 북한에서 사실상 코로나 확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코로나 해외 견학 투어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차기 행정부도 이런 노력을 비공개로 지원하면서 미북 대화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하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하 의원님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17차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번에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북한 인권이 심각하게 악화된 면에 대해서 짚었고요. 특히 이번 서해 한국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일종의 코로나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일종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코로나 의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은 이번 서해 사건에서 보듯이 바로 즉결 총살을 하고 있고 또 북한 국내에서도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처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심층 조사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성과는요?
그 납치자 문제인데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의 납치자 문제 중심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태국과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 가족들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는 자식들이 북한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북한의 이제 소재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영국에서 18차 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 당국에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의 자식들, 자손들을 영국으로 보내서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하고 만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회담이나 비핵화회담 또는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 인권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남북협상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깊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유엔 인권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고 또 서해 공무원 기격 사건에 있어서도 말을 계속 바꾼다든지 실제로 뭐 북한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든지 배상을 하라든지 하는 국민 보호 책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IPCNKR에서는 한국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오히려 인권을 지렛대로 남북 협상이나 북미 대화를 거중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있어서 한국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뜻이지 않고 규탄보다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권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그 한국 국민 중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분 계시잖아요. 원벼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들 석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북미 간의 대화가 이어졌고 그래서 남북 간에는 한국 국민들이 한 대여섯 분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인 좀 설득이 필요하다. 이분들 당장 석방이 어렵다면 생사를 확인하고 또 면회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요구들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직접 북한 교정시설을 좀 보자 하는 요구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코로나 문제가 좀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었었는데 인권 문제가 지금은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에 참여하는 국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개선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국 국회에서 정보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 상황 정보들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정상국가로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국가로 나오기 위해서는 핵 문제 협상뿐만 아니라 인권이란 관문을 넘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직접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권 중재자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도 신뢰를 많이 잃어서 IPC, NKR 같은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조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IPC, NKR도 북한과 인권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나오라는 그런 목소리도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한국, 일본 국회가 모두 북한 인권법을 채택했지만 실행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북인권단체들이 현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회가 대북인권 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더 집행할 여지가 있습니까?
국회보다도 지금 정부가 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재단도 만들라고 했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하고 집권 여당이죠. 계속 인권 문제를 말하면 남북 대화가 파탄 난다는 이런 지나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권 문제를 좀 더 정상 국가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남북 대화의 매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대화도 아울러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달 초 실시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탄생해 곧 워싱턴에 입성합니다. 이들 의원들과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4명 의원 중에 영킴 같은 의원은 제가 미국에서 북한 인권 펀드를 모으고 또 대북 방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줬던 분이고요. 휴먼 라이츠 와치 출신의 탐 말리너스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이번 IPCNKR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새롭게 이사회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국적 이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권 문제 악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런 보건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 대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코로나 북한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코로나 무지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더더욱 악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백신 회사나 치료제 회사들 해킹해서 자꾸 범죄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특사를 보낸다든지 해서 북한에 코로나 해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좀 인도주의적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 일단은 비공개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데, 상당히 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정부를 만나면은 코로나 문제로 오히려 북미 대화를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생명에 대한 문제고 인도주의적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지도부도 코로나와 인권 등 인간 안보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김정은 실권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여정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김정은이 직접 나오기가 힘들다면 김여정이 코로나 견학 국제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회사도 찾아보고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도 찾아보고 임상실험 결과도 한번 직접 브리핑을 받아보고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을 북한이 좀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북한은 오히려 도입 결심만 하면 빠르게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북한 그 김정은 패밀리 좀 솔직히 저는 각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장인 하태경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난 24일 폐막한 17차 총회 성과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스위스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식량 부문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ACAPS는 최근 발표한 연례 심각도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의 심각성 정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심각도 지수는 각국에 대한 인도주의 필요도와 함께 지원 접근성, 위기로 인한 영향, 자연재해, 지원이 필요한 인구 등의 복합적인 항목을 평가해 종합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5점 만점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상황이 나쁜 것을 의미하는데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분류됩니다. ACAPS에 따르면 북한의 심각도 지수는 4.1점으로 매우 높은 단계인 5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매우 높은 단계에 속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콩고, 베네수엘라, 예멘, 시리아 등 11개국입니다. 북한에 대한 심각도 지수 평가에서 가장 상황이 안 좋은 항목은 지원이 필요한 인구로 5점 만점에 5점을 기록했고 이어 인간적 요인 4.9점, 지정학적 요인 4.6점으로 각각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주의 위기와 관련해 북한 인구 2,550만 명 가운데 1,042만 9천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높은 단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약 5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은 식량 부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의 39%인 약 1,010만 명이 식량 접근의 어려움, 농작물 생산량 부족, 반복적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불안정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87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840만 명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 요인에는 정권의 엄격한 이동 통제로 국제지원단체 인력이 이동하려면 반드시 북한인들과 동행해야 하고 사전에 이동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꼽으면서 이로 인해 대북 지원 물품과 지원 활동 자금 투입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탈북민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팰리사이드에 본부를 둔 탈북민 지원단체 SALT는 Prayer, Service, Action, Love and Truth 즉, 기도, 봉사, 실천, 사랑과 진실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붙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소금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성경 구절처럼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는 것을 단체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솔트의 미셸 김 대표는 VOA에 1999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 북한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며 단체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at really opened my eyes to what was happening. But this was my first time. I was still young. This was my first time actually in the country of Korea. And my first introduction to what was happening. So it seemed like an issue that was so far.
한인 2세인 김 대표는 한국 방문 이후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지만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인권법을 계기로 탈북민 지원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자유를 찾아 나서는 탈북민들이 중국 등지에 많았고 이들의 안전한 여정을 돕는 것이 기독교 신자인 자신의 사명으로 다가왔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felt that God was calling me into this work and it would be a huge sacrifice and a huge complete change for me, laying down my expectations and ambitions and whatever I studied.
자신이 공부하고 이뤄온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삶에 큰 희생과 변화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느껴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솔트는 설립 후 지금까지 북한 고아들을 지원하고 탈북 여성과 고아를 제3국으로 구출한 후 무사히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직접 중국 등지에서 구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탈북자 구출 지원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탈북민들의 고통을 미국 교회에 알리는 등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자유연합과 연대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착 지원금과 전문 지원 기관이 없이 자립해야 하는 미국 내 탈북민들이 겪을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이 단체의 노력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착하는 것이 탈북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한 탈북민 가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던 탈북민 가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미국 내 탈북민들은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아는 채 언어 장벽과 한인사회 내에서의 차별, 생계 유지 등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탈북민들이 만약 제때 제대로 도움을 받았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솔트는 한 번 연결된 탈북민은 당사자가 거절할 때까지 꾸준히 연락을 취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셸 김 대표입니다.
You know, it's been 10 years now. Kids have grown up. Now we're getting more requests for, you know, how to prepare for college
or apply. 김 대표는 10년 전 알게 된 탈북민 가족의 아이들이 성장해 그들로부터 대학 준비 방법, 장학금 신청 방법 등 더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등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기도 요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인 Box of Hope, 희망의 상자와 학교 가방 프로젝트가 이같이 단체와 탈북민들 간 신뢰를 만들고 소통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상자는 솔트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연말 선물 보내기 행사이며 학교 가방 프로젝트는 탈북민 자녀들에게 학용품을 보내는 행사로 올해로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의 상자는 성탄절을 맞아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는데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금 모금 활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11월 3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오른 게시물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업을 구하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회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협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12월 7일까지 이 단체로 카드, 마스크, 선물, 선물카드 등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It's changed a little bit. We can't have a big packing party like we did every year with COVID. But you know, I didn't want to neglect this program. You know, just because. In fact, I think people need it now more than ever.
매년 큰 파티를 열고 자원봉사자들이 선물 포장 작업을 했지만 올해는 다르다며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어느 때보다 탈북민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대표가 준비하는 희망의 상자는 미국 내 120여 탈북민 가족과 개인에게 보내집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모이는 기금을 잘 배분해 불필요한 물건이 가지 않도록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두꺼운 겨울옷을 보낸다거나 고령의 어른에게 장난감을 보내지 않는다고 김 대표는 설명합니다. 김 대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탈북민 가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배우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수년간 봉사한 미국인 여성 수잔 피셔 씨도 솔트 활동을 통해 북한과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피셔 씨는 VOA에 특히 통제가 심한 북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미국 사회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ulture would be difficult. The culture shock of coming from a restricted place like North Korea where they don't know what it's like.
미국 사회의 문화와 언어뿐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을 것인 만큼 시간을 갖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0여 년 전 초등학교 성경 공부 교사로 미셸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피셔 씨는 탈북민들이 직접 교회에서 신앙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o try to get involved in a church. Because there you're going to find people who are more willing to help you because they have the love of God and God can help you even through those difficult situations.
피셔 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도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11월 27일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 번 모든 재산을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며 이를 인류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유언장에 서명을 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탄인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나마이트 외에도 특허를 355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는 1888년에 노벨의 형이 사망했을 때 프랑스의 신문들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노벨은 오명을 벗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상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벨은 1895년 11월 27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그 다음 해인 1896년 숨을 거두게 됩니다.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서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11월 27일 네 번의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이 6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오닐은 유랑극단의 배우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호텔방과 열차, 연극 무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06년 오닐은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당합니다. 이후 6년 동안 남미와 뉴욕을 떠돌며 선원 노릇을 하거나 방랑자 생활을 하던 오닐은 1911년 자살을 기도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 후 결핵에 걸려 요양소에 입원하게 된 오닐은 그때 스웨덴의 극작가인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작품을 읽고 연극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극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퇴원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습작 활동을 한 후 뉴욕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문학 명예 박사를 수여받았으며 1936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된 지평선 넘어는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유진 오닐의 딸은 찰리 채플린의 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유진 오닐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찰리 채플린과 결혼해버린 딸의 실망에 절연하고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극작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유진 오닐. 유진 오닐은 그의 작품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과 같이 정신적인 파산 상태에서 1953년 11월 27일 65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You may think, think about what's trying to do to me. Think, think, think. Let your mind relax yourself be free.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